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1년 정도 기숙사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지내는 1년 중에 여름에 한 몇 달을 굉장한 소음 가운데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기숙사 방 바로 옆에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큰 빌딩을 학교에서 올렸어요. 근데 사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희 집에서 학교가 한 1시간 반 뭐 이 정도 거리였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사는 이유는 아침에 좀 늦잠을 자고 싶어서. 왜 기숙사에 있는 묘미가 그거잖아요. 수업이 9시 시작하면 한 8시 반쯤 일어나서 급하게 막 세수하고 수업에 들어가도 지각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꿈을 품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웬일입니까? 공사를 시작했는데 보통 공사를 아침 7시부터 하잖아요. 7시부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건물 높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쿵쿵거리면서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뭐 잠을 자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한 여름인데 에어컨도 안 나오는 방에 창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 아, 기초는 굉장히 튼튼히 놔야 하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건물을 굉장히 높이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건물을 하려면 기초 작업을 그렇게 튼튼히 해야 높이 올라가는 건물을 짓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해안가에 집을 짓고 빌딩을 졌을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집이 무너지거나 빌딩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막 실험을 하면서 막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빌딩을 짓거나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이 무너지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 기초가 굉장히 부실해져서 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실제로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혀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를 어디다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을 당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신앙의 모범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외향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부실해도 겉모양은 얼마든지 그렇단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부족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조그만 진동에도 그 건물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모래 위에 세웠다. 가능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모래 위에 세우려면 뭐 텐트 정도나 모래 위에 세우고 아니면 유원지에 있는 방갈로 같은 거나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일평생 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처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집을, 평생 살아가길 원하는 집을 어떻게 주처 없이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짓는데 우리가 영생에 관련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기초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신앙과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신앙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흔들려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사랑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 몸으로 말을 하고, 찬양할 때도 우리 몸으로 찬양하고,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 몸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몸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내가 내 몸을 하는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겠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월화수목금토 바로 그 순간에도,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잖아요.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여기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일주일 동안의 삶도 이 삶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이 삶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하기 위해서, 이 삶 역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모래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는데,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또 사울에도 총애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 백성들의 칭송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울의 시기와 어떤 질투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 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수많은 고비와 고비들을 넘긴 후에 그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바로 그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이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늘 인간은 불안하다, 늘 인간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안정을 찾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인간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변의 존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이 불안정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이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경향은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유행가가 있는데 그 많은 유행가 중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이, 부모님이 그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존재의 근원이 누구신지 압니다. 우리 고향보다도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마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더 강하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잘 모른다는 데 있죠.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막연한 어떤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를 항상 갖고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얼마나 큰지 바닷물을 다 마셔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우리 모든 인간들은 고향을 찾는 것보다도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종교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 세계의 오지라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MBC였나 KBS였나 하여튼 방송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지의 오지를 막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은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매주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외부와 단절돼서 문화적인 교류가 없는 그런 오지의 어떤 부족들을 찾아 나서는데 지금은 그런 부족들이 거의 없겠죠. 뭐 아마존에도 그 부족들이 관광객들이 가면 막 이렇게 옷도 막 그런 부족들이 입는 그런 옷 입고 막 얼굴에 분칠하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그러다가도 관광객이 가고 나면 옷을 싹 다 갈아입고 그냥 우리들처럼 생활한다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뭐 그랬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부족들도 다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와 단절된 그런 부족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적인,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면 이것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나갈 때만이 이것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짝퉁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계가 진짜인 줄 알면 굉장히 기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시계를 차고 있네. 그러면 뭐 시계를 볼 때는 마음이 뿌듯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계가 짝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기쁨과 보람은 그냥 일순간에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어쩌면 마음의 평안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임이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참과 거짓이 완전히 밝혀질 수밖에 없고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언젠가 사라질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고 기쁘게 만들었던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뭐 자녀를 처음 낳아서 그 자녀가 막 방긋 웃을 때 아니면 막 결혼을 했을 때 아니면 원하던 어떤 직장을 얻었을 때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 그 제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시민권을 얻으면 온 세상에 다 뒤바뀌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시민권을 얻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에 시민권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하루는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것, 이 세상에 주는 기쁨, 그것은 영원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냥 한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 가서 우리가 일평생 그 기쁨이 오래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 세상과 함께 업앤다운이 계속 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면 기쁘고 주식이 떨어지면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영원히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냐는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뭐 열몇 시간을 운전하고 간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고향에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기서 만약 한국에 비행기 타면 13시간 걸리나요? 굉장히 길게 걸리잖아요. 얼마나 막 조미 쑤십니까? 그 뭐 비행기 좌석도 이코노미 얼마나 좁아요. 그런데 그 열몇 시간, 13시간, 14시간을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향에 가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노력과 대가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영원하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순교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바로 그러한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잠깐의 안락과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에 곧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일날 놀러 다니려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과 함께 평안히 지내려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반석 위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반석 위에 우리 신앙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은 충분히 풍족하게 할 만큼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또한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느 정도 행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들음만 있고 그냥 말만 있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막상 바람이 불고 큰불이 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보일지 할지라도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시험에 들고 그냥 쓰러져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끄떡도 하지 않는 정말 기초를 굳건히 다져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어떻게 다집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굳건히 이 기초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더욱더 굳건히 다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시험에 닥쳐도 무너져버리고만은 모래 위에 집과 같은 신앙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풍파에도 너끈히 견뎌내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굳건한 신앙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말씀하셨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했으면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이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했지, 이건 다윗이니까 이렇지, 나 같은 사람이랑은 상관없어 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기만 하는 신앙도, 알기만 하는 신앙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래 위의 신앙일 뿐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분할한 신앙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V를 틀어도 그렇고, 라디오를 틀어도 그렇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막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말씀 듣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컴퓨터만 키면, 스마트폰만 키면 뭐 세계 내노라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 서점 가보면 정말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수많은 말씀의 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들은 것을 행할 때에,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반석 위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은 어리석은 생활은 결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터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의 집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불안하고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굳건한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설교 내용의 질문을 제가 항상 달아놓거든요. 지면이 없을 때만 빼놓고. 그래서 맨 오늘 네 번째 질문이, 오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달아놨는데 앞으로에는 모든 질문의 네 번째를 이 질문으로 달아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그것이 나의 지적 어떤 만족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까지 나가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가슴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나 뭐 눈으로나 귀로나 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배워야 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롱안의 연합감리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신앙의 역사의 교회, 역사의 어떤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